VOA 세계뉴스입니다.
유럽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AFP 통신은 유럽 지역 52개 나라 중 17개 나라가 1일 확진자 수에서 연일 최대 기록을 갱신하면서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500만 명이 추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를 기준으로 유럽 지역에서 보고된 누적 확진자는 약 1억 7만 4천 명이 됐습니다. 현재 유럽은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00만 명의 신규 확진 중 100만 건 이상이 프랑스에서 보고돼 프랑스는 미국과 인도, 브라질, 영국, 러시아에 이어 누적 확진자 1000만 명을 넘긴 나라가 됐습니다. 또 덴마크와 키프로스 등은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가 2천 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인구 대비 확진자 수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이외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정부는 어제 하루 동안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 22,775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지난 한 달 동안 약 580만 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 5,486만 명을 넘겼습니다. CNN 방송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미국 내 30개 이상의 대학들이 봄 학기 개강일을 변경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을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억 8,929만 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544만 명입니다. 한국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한 명이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오늘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9시 20분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미상인원 한 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해 신병 확보를 위해 작전병력을 투입했지만 오후 10시 40분 해당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후 조사에서 이날 오후 6시 40분 이 월북자가 일반 전초 철책을 넘는 장면이 감시 장비에 포착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철책에 설치된 경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초동조치 부대가 출동했지만 철책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한국군 22사단으로 과거 이 부대는 북한군 등의 귀순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월북과 관련해 오늘 북한 측에 대북 통지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북한 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메이카 정부가 지난해 IT 대통령 암살 사건에 가담했던 콜롬비아 출신 전직 군인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메이카 법무부는 어제 지난해 10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불법 입국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콜롬비아인 마리오 안토니오 팔라시오스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팔라시오스는 지난해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의 거주지를 습격해 암살한 용병의 일원으로 알려졌습니다. IT 정부는 팔라시오스의 신병을 자국으로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자메이카와 IT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대규모 항공편 결항 사태가 새해 첫날에도 계속됐습니다. AP통신은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Flight Aware를 인용해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미국 국내선 2,600편과 국제선 4,600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항 사태는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미국의 항공사들은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지난달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한 시점부터 예정된 항공편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근무할 수 없는 조종사와 승무원, 공항 근무자 등이 급증해 결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미국 중부 지역에 내린 폭설의 영향이 겹치면서 결항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항공편 취소 사태는 일요일인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 지역은 오후 밤부터 밤사이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입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합니다.
News Focu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2022년 새해 들어 첫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미국 관계와 한국전쟁 종전선언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박동장입니다. 먼저 지난 2021년 한 해 미국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되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월에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하지만 장기 교착 상태에 있던 미국 대화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한 직후에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를 했고요. 4월 말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예상보다 사실 빠르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대북정책 검토 결과 핵심적인 내용은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표방한다. 그리고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때 일괄 타결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단계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러나 이 공식적인 어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좀 드러난 접근 대북 정책의 방향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는 이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놓고 이 북한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타진했지만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또 이후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라고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무반응이거나 사실상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대자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게 보면 양측 사이에는 지난 2018년 10월에 트럼프 행정부 때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진 간의 협상이 있었던 이후에 대화가 끊긴 상태다. 그러니까 장기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트럼프 전 행정부와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미국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1년은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첫 해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북한 간에는 이렇다 할 만한 대화, 접촉 이런 것이 이루어지 않았고 일종의 탐색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별다른 그 접촉 대화 이런 게 없고 이제 그 1년이 다 흘러갔는데요. 미북 간에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미북 간의 그 대화를 둘러싸고 일종의 그 탐색전이 있었지만 역시 그 대화의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그 출범한 그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치고 4월 30일이죠.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일 목표는 역시 그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인 조건을 하고 또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그 무조건적인 대화 이런 방침을 그 제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은 그 두 가지 전제 조건 그러니까 대화가 하려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그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그리고 적대시 정책 철폐 이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입장 그러니까 미국의 무조건적인 대화 이 입장과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북한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 꼽아본다면 역시 그 미중 관계 악화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상당히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문제, 인권 이런 문제들로 싸고 서로 상당히 지금 갈등이 악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북 관계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측면이 하나 더 있고요. 하나 더 꼽아본다면은 역시 북한의 그 의지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고 의지를 보이면 미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모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또 아시겠지만 작년 그 하반기부터는 9월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이유로 한 상당히 많은 그 대화 제의 이런 것을 북한에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의지 표명 별로 없이 또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얘기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접촉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2021년을 보내고 22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사실 국내외적으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가 새롭게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지금 여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돼 있고요. 또 경제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고요. 또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금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이 지금 현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굵직한 현안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와 강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중국과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최원기 기자가 이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타이완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지금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 문제가 그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일단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서둘러서 여기에 그 말하자면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나서고 고위 당국자들이 이러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올 법한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현안에 따른 우선순위와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일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전략적 인내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틀림없이 지금 적극적인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지금 미국의 잇따른 대화 제안에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미국의 대화 제안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한편에서는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이중기준 철폐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협상 이전에 뭔가 양보를 한쪽이 요구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장기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미국의 입장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은 어떤 의제든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미국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이 장기 교착 상태의 주요 배경이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와중에도 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미 일종의 그 저강도 그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먼저 핵무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북한은 벌써 이제 6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 핵개발, 핵무기를 만들어서 외부에서는 대개 북한이 한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경우입니다. 2020년 무렵에는 한 3, 4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왔는데요. 핵개발을 작년은 내내 계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 4, 50개로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만일 이 같은 추정이 맞는다면 북한이 작년만 해도 한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북한이 핵무기 이것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변 핵시설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북한은 그 지난해 7월부터 영변 핵시설을 가동을 해서 재처리 시설도 돌아가고, 또 인공위성에 따르면 냉각수도 방출되는 그런 조짐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그 미사일 개발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북한은 그 1월에 이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에는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 또 10월에는 SLBM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그 미사일이죠.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 총 8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하나 특징이 있다면, 대부분이 그 순항 미사일을 빼고 대부분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전문가들은 이것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암묵간에 허용했던 단거리 그 탄도 미사일 발사 허용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하나의 그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핵무기, 미사일 이런 것을 정리해 보면 북한은 이미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종의 그 저강도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지금 그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방치해 두면 나는 핵무기, 미사일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서 지금 30개, 40개 정도가 아니라 100개, 200개를 만들어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위치를 굳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대화에 나오고 제재를 풀어라. 일종의 그 위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상대인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신호에 대해서 전혀 그 움직이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 국가 또 아시아 국가들을 규합을 해서 대북 제재 이행을 더 그 철저히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2022년에도 북한이 계속 이 같은 그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할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일종의 기존 입장을 계속 할지, 아니면 더 북한을 옥죄이고 제재를 강화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새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미국 관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도와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 또 새 들어서 이 미국 대화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예측할 만한 주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새해를 맞으면서 미국이나 한국 정부나 전문가뿐 아니라 이 북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 일제히 주목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입니다. 1월 1일 공개되는 신년사인데요. 이 신년사는 전통적으로 이 내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미관계나 대남관계, 대외 문제도 반드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해에 대미 정책 그리고 대남 정책의 원칙 또는 골간이 이 신년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다만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는 시간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방송은 1월 2일 날, 일요일 날 하게 되지만 저희는 1월 31일 날, 12월 31일 사전 녹음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든 아니면 현재 지금 닷새째에 걸쳐서 진행 중인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문이든 이런 중요한 문건을 사실 접하지 못한 채 이 방송을 사전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새해 방송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년사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대외 정책을 알리는 지표라고 한다면 2022년에 주목할 만한 다른 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굉장히 상당히 기대가 될 만한 돌파구 여부와 관련해서 그런 행사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2월 달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고요. 3월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말하자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3월에는 또 연례적인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도 이 북한의 2022년 새해 들어서 말하자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가 나온 대로 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데요. 2018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미북 관계뿐 아니라 남북 관계도 극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때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비슷한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비슷한 것을 좀 그 말씀을 드리면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건 이제 뭐 같은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를 계기로 남북한 지도자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만일 그 남북한 정상이 만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모종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다는 이런 정도가 이제 비슷한 측면이고요.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2018년도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남북한 그 전에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전에는 남북한 그 당국 간의 별다른 그 접촉 대화 이런 게 없었는데요. 그해 1월입니다.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에 참석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을 특사로 서울에 보내서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터졌고 이것이 이어서 남북 간의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에서 사실은 그 평창올림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 2월에 그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그 동계올림픽은 평창과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겠지만 그 미국이 이번 그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단은 보내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축하하는 가령 대통령이든 부통령이든 정부 관리가 여기를 가지는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또 이 같은 그 동참에 유럽 국가들 또 일부 그 미국의 동맹국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평창 올림픽은 미중 관계가 그렇게 뭐 아주 악화된 상태에서 열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중국에서 다 사절단이 오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외교적 보이콧 상태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틀리다. 미중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열린다. 이런 것이 하나 다른 점이고요. 따라서 남북한과 중국 지도자가 한꺼번에 베이징에서 만나는 그런 그 사강이 만나는 그런 시나리오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점을 꼽는다면 역시 코로나 사태죠.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없어서 선수들이 뭐 자유롭게 그 활동들을 하고 서로 그 기량을 겨루고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와중이고 또 중국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지금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축된 분위기고요. 또 북한은 지난번 도쿄올림픽에 불참을 하는 바람에 일종의 그 선수 자격이 박탈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수단을 보낼지 또 보낸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 이게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그 평창올림픽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그 참여 의지입니다. 평창의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겠다. 이런 그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북한에서는 아직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아무런 가타부타 간다는 얘기도 없고 안 간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상당히 2022년 그 한반도 정세 전망하는데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 미국이 이 중국 당국의 신장 자치구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죠. 이런 상황이 미북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전반적인 갈등하고는 또 달리 이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요. 이 물리적으로 일단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이 북한 당국자들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겁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종전선언을 위한 서명이든 아니면 고위급의 남북 또는 미북 간의 접촉을 위한 기회 등 이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 동계올림픽이든 하계올림픽이든 이런 올림픽은 말하자면 평화의 축제라고 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분쟁을 중단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행이고 또 화해와 협력에 기치를 높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의 말하자면 꽉 막힌 미북 대화 또는 남북 대화의 단초 또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겨졌었지만 이제 미국이 말하자면 미북 관계 북한을 국제사회로 다시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다시 이끌어낼 이 미국이 어쨌든 외교적 보이콧을 함으로써 가장 핵심적인 미북 대화 재개의 말하자면 가능성이 이르기로 한 물론 그 전에 뭔가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적 보이콧은 틀림없이 미북 대화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중국의 인권 문제뿐 아니라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 이 무역 분쟁 등으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죠. 이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와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1994년 그 미북 제네바 합의 또 2005년에 이제 9.19 공동성명 이런 것처럼 북한 비핵화에 그 진전이 있었을 때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거나 또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괜찮거나 또는 북한 비핵화에 그 미국과 중국이 한 목소리를 낼 때 이 같은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악화된 그런 상황이죠. 타이완 문제, 남중국 인권 이런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협력하는 모습, 또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 이런 것은 당분간은 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 저희가 이제 그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미중 간의 그런 갈등이 심화됐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가 전혀 안 풀리거나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갈등이 심화돼서 북한의 가장 이렇게 핵 보유 벌써 지금 그 북한이 사실상의 핵을 가진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북한이 그 핵 보유가 이제 사실상 굳어지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미중 모두에게 손해이고 특히 중국에게는 더 큰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공식화되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또 일본의 핵 보유나 재무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 국가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핵을 갖거나 또는 재무장하겠다 이런 것을 막을 도리가 없죠. 중국이라도.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건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같은 분별력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갈등에 치중해서 비핵화를 소홀하게 되면 이것은 더 큰 그 파국, 더 큰 사태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기회가 난다.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 그러면 이것은 협력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협력은 아직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북한과 중국은 지난 한 해 더욱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말하자면 레버리지, 지렛대는 굉장히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방인 북한을 좀 더 확고하게 자기 편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북한의 입장에서도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제재 등으로 인해서 꽉 막힌 경제 등에 있어서 그나마 중국으로부터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에 그 정치국원이죠. 외교 담당 양제츠 정치국원이 그 중국 대사, 북한 대사죠. 중국 주재 직접 만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고요. 또 그 고위급들이 중국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도 중국 대사를 만나서 만찬을 함께하면서 말하자면 화기애애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앞서도 나왔지만 사실 이렇게 갈등이 미국과 중국이 중국 사이에서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입장으로서도 중국의 편을 드는 것이 더더욱 노골적으로 되고 있고요. 중국도 또 미국의 말하자면 북한 문제 해결, 비핵화 문제 진전, 추진 이런 거에 협력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카드를 쓰는 것이죠. 북한 카드를. 그런 상황에서 바로 지난 한 해는 북한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차원에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온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전선언이 성사된다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게 되죠.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예,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종전선언을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말하자면 입구로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1차적으로 서로 간에 그 신뢰가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이유로서 또 이런 그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긴장을 완화하면서 신뢰를 어느 정도 구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의 문을 다시 여는 그런 입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침이고요. 이 그동안에 임기 5년 중에 남북관계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죠. 또 미북관계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나 만나는 등 굉장히 역사적인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무의로 돌아갈 만큼 양측의 상황이 교착 국면에 있는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협상이 다시 제 궤도로 돌아가도록 하고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과 한국이 이 사실상 이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그 12월 29일 날 밝혔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그 기자간담회에서 미한 간의 그 종전선언 문안이 마무리됐고 다만 이 문안을 북한과 어떻게 협의할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그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그 전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이 지난 9월이죠. 그 지난해 9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이제 공식 제안한 이래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그 일종의 그 외교적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일종의 그 이견이 노출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난해 10월 26일이죠. 제이크 설리반 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종전선언의 그 순서, 시기, 조건과 관련해 한국과 그 다른 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동안 얘기한 이때부터 뭐 한 달이 지났으니까요. 그동안 아마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이제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종전선언의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서 한미 간에는 이제 합의를 본 것 같고요. 핵심은 이제 궁금한 거는 종전선언에 그럼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그러니까 한국전의 전쟁 상태가 이것으로 끝났다. 이런 법적으로 끝났다. 이런 것을 하나 선언하는 것이 거니까요. 이것이 뭐 들어가는 거는 이론이 없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비핵화에 대한 문란, 이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 이것이 미국도 좋고 북한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담느냐. 아마 이것이 문제가 됐을 텐데요. 추측을 해보면 한국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종전선언을 입구로 해서 북한을 미북 대화 또 비핵화로 이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북한은 미북 대화 이런 것이 재개되려면 제재도 완화하고 적대시 정책도 철폐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함께 이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같은 두 가지 입장 즉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또 제재 완화 이런 문제를 포함한 대화를 재개한다 이런 입장이 아마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그 문안이 이루어졌는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또 북한이 이를 수용해야 이것이 알 수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도 종전선언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북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의 입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이제 관심사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지는 1월 1일 날 발표될 수 있는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문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원칙을 그 공표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이 방송 녹음을 사전에 하는 상황에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떤 것이 북한의 입장으로 나올지요. 다만 북한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어느 정도 관련해서 기대를 갖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정의용 장관은요, 연말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련의 신속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종전선언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종전선언을 좋은 발상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말하자면 진전이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반응은 이제 곧 알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2022년 새해 들어 처음 보내드린 뉴스 포커스. 오늘은 새해 미북 대화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두 차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제퍼슨의 친한 동료였던 제임스 매디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매디슨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미국에서는 영국에 대한 적대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는데요. 영국 해군이 바다에서 미국 선박과 선원들을 나포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디슨 대통령은 의회에 선전 포고를 요청하기에 이르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4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의 자택 몬티첼로에서 자동차로 약 반시간 거리에 제임스 매디슨이 살던 집이 있습니다. 매디슨은 몬필리어란 이름으로 불리는 바로 이 집에서 성장했는데요. 어른이 된 뒤에도 일 때문에 다른 곳에 나가 있던 시간을 제외하면 일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나 제임스 매디슨은 1809년부터 1817년까지 미국의 4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할 때면 꼭 키 얘기부터 꺼내던데요. 그래요. 난 좀 키가 작고 왜소한 편입니다.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작을 겁니다. 성격도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에요. 그래도 필요할 땐 목소리를 낼 줄 압니다. 난 1751년에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열두 형제 중 장남이었는데 아버지는 큰 농장을 소유한 농장주였죠. 어렸을 땐 버지니아의 한 기숙학교에서 공부했고요. 그 뒤에는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네, 1760년대 말에서 1770년대 초 매디슨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미국에서 독립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던 시기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영국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교정에 모여서 영국 관리의 인형을 불태우곤 했는데요. 메디슨은 정부와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독립운동과 새로운 나라 건설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메디슨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버지니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하면요. 영국 국교도들이 침례교도들을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메디슨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치인으로서 메디슨이 처음 한 일은 탄압받는 침례교 목사들을 옹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침례교도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제임스 메디슨의 자택을 관리하는 몬필리어 재단의 부회장 션 오브라이언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메디슨은 독립혁명 당시 13개 식민주 대표들의 모임인 대륙회의에 버지니아 대표로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고요. 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헌법의 아버지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메디슨은 미국 연합규약,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에 처음 제정한 헌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13개 주 대표들이 연합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메디슨은 전혀 새로운 헌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버지니아 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안을 놓고 논의가 벌어져서 수정과 타협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이 나온 겁니다.
메디슨은 또한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등과 함께 연방주의자 논고라고 알려져 있는 논문을 써서 미국 헌법이 비준받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헌법이 발효된 뒤에는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1조 국교 수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청원권을 보장한다. 제2조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3조 군이 허가 없이 민간인 집에 거처하는 것을 금지한다.
네,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제10조를 흔히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임스 메디슨은 조지 메이슨과 함께 권리장전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앞서 알렉산더 해밀턴과 함께 연방주의자 논고를 썼지만 점점 더 해밀턴과는 뜻을 달리하게 됩니다. 특히 중앙은행 설립 문제를 두고 해밀턴과 대립하게 되는데요. 메디슨은 정부에 중앙은행을 세울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해밀턴과 존 애담스의 연방당에 맞서서 메디슨은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민주공화당을 설립했는데요. 시라큐즈 대학교 교수를 지낸 랠프 캐첨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메디슨과 제퍼슨은 미국 초대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퍼슨이 대통령을 지내는 8년 동안 아주 밀접하게 일했죠. 메디슨은 당시 국무장관으로서 루이지애나 메이블 성사시켰고요. 연방정부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메디슨이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요. 메디슨은 대통령직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혁명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에 기반이 되는 버지니아 안을 낸 사람이고요. 제퍼슨과 같은 민주공화당 소속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메디슨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어떤 일이든 항상 철저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디슨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미국 선박과 선원들을 나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미국인들 사이에 영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됐다. 영국은 또한 미국이 서부로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지역의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었다. 그러자 여론이 영국과 전쟁을 벌이자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1812년 6월 1일 마침내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의회에 선전 포고를 요청했다.
네, 하지만 신생국 미국은 아직 전쟁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 초기에 미국 군대는 영국군 앞에서 제대로 맥 한 번 못 치고 밀려났는데요. 영국군은 수도 워싱턴까지 진격해 들어와서 백악관과 의사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매디슨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버지니아 숲으로 피신해야 했는데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나라를 전쟁으로 몰고 갔다는 비난이 매디슨 대통령에게 쏟아졌습니다. 다시 랄프 캐첨 박사입니다.
특히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전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영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넘게 지루한 전쟁이 계속되자 양측에서 화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814년 12월, 마침내 미국과 영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앤드루 잭슨 장군이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는데요. 그러면서 1812년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온 국민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하게 된 겁니다.
존 애덤스가 그런 말을 했죠. 매디슨 행정부는 이전의 새 행정부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미국을 단합시켰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전쟁을 벌이고 싸운 경험이 미국을 더 굳건하게 했다는 겁니다. 군과 의회, 행정부 관리들이 모두 할 일을 했고 그 결과 국가 통치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거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1812년 전쟁에서 영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을 수호했다는 점에서 이 전쟁은 매디슨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게 되는데요. 매디슨 전문가 션 오브라이언 박사의 설명입니다.
아마 대통령으로서 매디슨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전시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갔다는 걸 겁니다. 영국을 완전히 패배시키지는 못했지만 미국이 전쟁에서 살아남았고요. 미국 헌법 역시 살아남았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매디슨은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그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전례를 남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독재자가 나올 가능성이 참 많은데요. 매디슨 대통령은 미국의 자유공화국 제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어려운 전쟁 시기에 미국을 잘 이끌었다는 겁니다. 사실 제임스 매디슨은 행정가라기보다는 입법가로서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행정가라면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고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매디슨은 늘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부족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못 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임스 매디슨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늘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랄프 캐첨 박사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지에 따르는 정부를 세우는 게 매디슨의 목표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민의 의지를 따름으로써 국가를 효율적으로 잘 통치하고 점점 국가를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기회의 자유를 확대하는 그런 정부를 세우는 게 가능하다고 매디슨은 생각했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항상 노력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4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를 만나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벨라루스의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지난 몇 달 동안 국경 난민 문제를 통해 인접한 3개국, 즉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난민 대부분은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으로 서유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세프 포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난민들은 벨라루스 정부군의 경호 아래 유럽으로 불법 이주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 정권은 이번 국경 난민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루카셴코가 이번 난민 사태를 통해 자신을 제재한 유럽연합에 보복을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루카셴코 정권이 제재 해제를 바란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인권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며 벨라루스 야당과 진정한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 감시하에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면 됩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폴란드의 즈비그뉴 라우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국은 루카셴코 정권의 난민 추방 사태와 관련해 폴란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루카셴코 정권의 이 같은 행동은 안보를 위협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활동을 감추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라우 폴란드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루카셴코 정권이 난민 문제를 악용하는 것을 강하게 비난하고 문제의 본질인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폴란드 그리고 동맹국과 우방국들은 모스크바가 이 지역에 대한 악의적 행동과 군사적 공격 행위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